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공적인 예식입니다. 또 입교는 어릴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장성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공적인 선포식입니다. 동시에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셨던 분이 이제부터는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공적인 예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입교식은 일견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구청에 가서 호적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결혼식이 그저 공짜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비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경비를 들여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포하고 특히 믿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으로 인하여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에 대한 공적인 구속력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끼리 만나서 약속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끼리의 개인적인 약속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면 자신의 서약에 대해서 공적 구속력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서약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이 여자의 남편, 이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공적 선포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므로 다른 여자는 난 넘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도 다른 여자 넘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나는 이제부터 자유하고 오직 이 남자와만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예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아내와 남편만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공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입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세례 입교라고 하는 외적 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무효가 되는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강도가 자기를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야, 너 가서 세례받고 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입교라고 하는 외적 형식이 중요하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공포함으로 인해서 나의 서약에 대한 공적인 구속력을 스스로 지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의 서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님과만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책임감과 의무감과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뜻깊은 세례 입교식이 오늘 거행되는데 총 37분이 세례 입교를 받게 됩니다. 세례자가 32분이시고 입교자가 5분이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민덕기 성도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잠시 같이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4구역원 민덕기입니다. 저는 그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인간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유일한 정신적인 도피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한 이 가정에 뇌성마비 장애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평범하지 않게 살아야 될 앞으로의 수많은 고통의 날들 이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겠죠. 사업에 실패한 이가 혹은 직장을 잃은 이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흐느낍니다. 아이들만 아니라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교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체가 없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든 허상이다. 어떤 종교이든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고로 종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허상은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혹은 공자이든 아니면 집에서 믿는 잡신이라도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종교를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펠리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사는 종교입니다. 제가 일대 교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도 가고요. 부활절 달걀도 한번 만들어보고 초팔 연등 행사 때는 연등도 달아봅니다. 성당에 가서 장엄함도 한번 누려보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것은 절대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수의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윤리적이며 건강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되는 것이다. 굳이 교회를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히 장인은 그 하기 힘들다는 장로님이시고요. 장모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교회를 다니라고 압박을 당했는지 상상이 가시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말년에 꽤 긴 시간을 절에서 수행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절을 그냥 운영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막내 삼촌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은 교회를 다니는 숙모 탓이라고 여기시는 제 어머님은 저희 집안에서 불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대해서 수도 없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니 처는 요즘도 교회 다니냐? 큰일이다, 큰일.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교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10년 넘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절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종교인 편리교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님이 넌 커서 하느님을 믿을래? 부처님을 믿을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배로 올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그런 영악함이 41살이 되도록 이어졌던가 봅니다. 이게 바로 제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의 권유도 없이 그냥 두 달 전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쯤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머리에 빛이 쏟아지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100주년 기원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웃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 처음 들으면서 또 웃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혹은 지나치는 행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행복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아이들과 잠자기 전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봉사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행복한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도대체 왜 이래? 형 교회 엄청 싫어하잖아.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부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볼래? 이제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행복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대한민국 편리교 초대 교주신데 본인이 딱히 설명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아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고 권유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세례를 받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덕기 성도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가셔서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은 다 어부입니다. 그 어부들 가운데에 왜 그 두 사람만 선택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불의한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러운 창녀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는가?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설명할 수 있다면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나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든 혹은 예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세례의 동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동기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설명할 도리도 없이 불가사의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민덕기 성도님의 신앙 고백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행복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찰 그날까지. 민덕기 성도님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자기가 행하여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 그 행복이 가득 찰 때까지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뒤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인간 도덕과 윤리의 잣대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님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도 다 인간 도덕과 윤리의 좋은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지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말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말을 하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하고는요, 말하기도 싫고 그 사람 말도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화자의 인격인 동시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도 지겹지 않고 또 듣고 싶은 것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 말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가? 그 사람에게는 내 존재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존재를 내가 공유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한 흉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전 존재를, 여러분의 인격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공유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추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존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이 말씀을 떠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이 말씀을 떠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도 없고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동행하는 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랬더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이제 있던 부엘라에로이를 떠나서 그라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제 그라를 벗어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으라고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연합하는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땅에 거류하면 해서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조건절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밖에서 내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말씀, 내 언약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세례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오늘을 세례 입교하시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내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일터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 각 가정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리면서 이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오늘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은 37분들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